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리에 이르니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리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온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마음을 모두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린 사실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전도하시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도 우리들 삶 속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귀한 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드레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일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다는 내용이었고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다. 그것이 안드레의 전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둘째로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자체는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주님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통당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70명을 전도자, 제자들을 70명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켜서 둘씩 둘씩 짝지어서 전도 훈련으로 전도로 내어보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통과할 때에 수가라고 하는 곳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상처입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전도한 내용이 오늘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자체는 전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 구원함을 받고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팀 레헤이라는 분과 제리 젠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은 Left Behind, 즉 남겨두고 떠났다 혹은 남겨두었다 버려두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지구의 마지막 날에 되어진 광경에 대한 것을 성경으로 근거해서 쓴 소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비유에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못 만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건데 그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말을 휴거 혹은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팀 레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입니다. 남겨두고 버려두고 떠났다 혹은 남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런 의미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소설이기 때문에 상상적으로 쓴 것입니다만은 레이 포드 스틸이라고 하는 그 조종사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레이 포드 스틸이라고 하는 분은 조종사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타고 가는 조종하는 비행기는 팬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747 큰 비행기를 지금 시카고 오해협 공항에서 손님을 아주 수백 명 가득이 태우고서는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이제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다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깜짝 놀라서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어디 갔느냐? 남편 옷이랑 그 다음에 양말이랑 모든 옷은 옆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남편이 없어졌다고 야단을 하는데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수백 명, 한 500명 정도 타고 가는 이 비행기에 한 100여 명이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하는 그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레이포드 스틸이라고 하는 조종사는 자기 부인이 아이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부인입니다. 항상 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도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늘 권했지만은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것 같아서 핀잔도 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자기가 가는 목적지에 아무리 통신을 해도 통신이 안 되고 다음 지나가는 비행기에 겨우 통신이 됐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도 수십 명이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찾을 길이 없는데 문제는 옷들을 다 그대로 이렇게 둔 채로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들은 것은 모두 다 자기가 왔던 비행장으로 돌아가야지 비행기 착륙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뉴욕 JF 케네디 비행장으로 돌아갈 수는 안 된다. 지금 당신이 왔던 시카고 비행장으로 돌아가면 활주로가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카고에 겨우 도착했더니 비행기 추락사고며 교통사고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망을 당하고 굉장한 혼란이 있고 전화선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통화가 안 되는데 자기가 겨우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자기 집에다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집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에는 아무도 없고 전화에 나오는 메시지, 자기 부인 아이린이라고 하는 부인의 그 차랑차랑한 명랑한 목소리로 메시지만 남겨두었습니다. Your call is important to us. Please leave your message after beep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삐 소리와 함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결국은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각국에 또 한 가지 얘기는 인도네시아의 그 미셔너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지금 축구 경기를 하는 중에 그 축구 경기에 구경 왔던 선교사들과 선교사 가족들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하는 이 학생들 중에 한 사람만 남고 모두 다 그 자리에 옷들은 그대로 있는데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레이포드 스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말하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우리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쭉 책이 읽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을 해서 쓴 얘기지만은 사실상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남편은 예수 믿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는데 부인은 남아있다. 그리고 이 레이포드 스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자기 두 아이들이 집에다가 전화 건 메시지가 남겨나는데 Mom and Dad,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도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너 아버지 어머니는 잘 있느냐? 만약에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 그런 메시지. 물론 하나의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소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저께 토요일 날 전도지를 가지고 이 앞에 아파트에 나가서 그 스페니쉬로 된 그 사형리 전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스페니쉬들에게 이 아유 에스파뇰 그리고 쓰는 전도지를 줘봤습니다. 이상하게 그 멕시코 사람들 혹은 여긴 주로 엘살바도르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격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한 사람도 전도지 안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또 여기서 좀 차를 타고 다른 우리 한국 큰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봤습니다. 거기서도 남미 사람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에스파뇰 하고 그 전도지를 나누어주면 모두 다 그 전도지를 감사하다고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교인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은 이 안에 수백 명이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어떤 혼란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한국에 가는데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어서 한국에 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또 모레가 있는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된 것이며 또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불행스러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 사는 목적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마저도 내가 온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죄의 값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오늘 이 땅 위에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보다도 더 분명한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째로 예수님은 찾아가서 기다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이 말 영어 번역에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보통 유대인들은 이 북쪽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와 같이 취급을 해서 대부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꽃장 올라가면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둘러서 사마리아를 밟지 아니하고 가곤 했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의 정복을 받았을 때에 아스리아가 사람들을 이렇게 혼혈되게 했습니다. 민족을 이동시켜서 혼혈 정책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서 유대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의 뜻을 해석하면 사마리아를 피하여 갈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상처 입은 소외된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셔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찾아올 것을 미리 멀리서도 아시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같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 더러운 땅이라고 일컫는 그 땅을 의도적으로 통과해서 그 우물가에 가서 주님은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상처입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처입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가 구원받을 비전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은 그때의 그 시간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올 것을 아시고 상처 입은 그 여인이 올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장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바로 내려 쪼이는 그런 뜨거운 때에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목적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결과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급하게 단숨에 순식간에 하는 그런 민족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특히 동남아나 다른 이스라엘에 가보면 외국 상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빨리빨리라는 말부터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뜨거운 뙤약 볕에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침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뜨기 위해서 혼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찾아가서 기다리셨다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가장 공통적인 점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당장 예수 믿으라 혹은 천국을 가야 된다 그런 대화로 시작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공통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로에 고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즉 정오 12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로 왔음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이 여자의 사정을 아시고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12시 뜨거운 뙤약 끝에 물을 길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물 길러 나오는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나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자신의 정죄받는 모습을 노출시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여섯 번째 결혼도 아니고 그냥 사는 이런 상태인 것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창녀와 같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남편 아닌 남편과 더불어 동거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가슴에 멍이 들었고 소망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바랄 것이 없는 이런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자가 왔을 때 말을 건넸는데,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을 건네지 않고 먼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심사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지금 빛이 쬐이고 피곤하고 여행길이었는데 고달픈 예수님도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선교학적으로 말하면 문화적인 접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구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어떻게 나로 하여금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처자도 보지도 아니하고 개와 같이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질화 하는 것,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나시되 유대 땅 구유에 나셨으니 제일 낮은 곳에 오셨고 그 가정도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되 너희 백성 너희 민족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바울의 놀라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문화와 전통을 넘어 진정한 관심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상관치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런 전통과 문화를 넘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창녀와 같은 그 여인을 접근하신 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다. 결국은 전도는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반드시 선교지에 가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진정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면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여인을 만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인 생수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귀중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도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같이 다시 말하면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물이 귀해서 물을 길러왔는데 물이 귀하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물이 없이는 인생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길러온 이 물보다 더 귀한 물, 더 근본적인 물, 생수를 예수님은 소개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보다도 더 귀한 생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다 잘 되고 장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거 다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생수를 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생수란 유명한 요한복음 주의학자인 레이먼드 브라운이나 D.A. 칼슨이나 C.K. 바렛 같은 분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The living water is preeminently the Holy Spirit which alone gives life. 다시 말하면 이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인 성령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거기에서부터 여인은 자기의 과거가 노출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는 물만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났으니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칠 때 온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동리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공통적인 점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귀중한 물로부터 시작하여 생수를 소개하시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알려서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시간 찬송 14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